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쿠데타 기도 나흘 만에 수도 앙카라로 귀환했습니다. 앙카라는 대통령궁 등 주요 시설물이 쿠데타 세력에 의해 폭격을 당하고 이스탄불에 비해 쿠데타가 늦게 진압되는 등 불안이 지속됐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젯밤 앙카라에 복귀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내각회의를 차례로 주재했으며 이어 오늘 중대 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대 결정과 관련해서는 쿠데타 가담자 사법 처리와 제미 이슬람 학자 페툴라후 길렌 지지자 척결 조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형제 부활과 대통령 중심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 계획이 제시될지도 주목됩니다. 타이완 어선들이 오늘 타이완이 점유하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 도서로 출항했습니다. 이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최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면서 타이완이 점유하고 있는 이투아바도 섬이 아닌 바위로 규정한 데 따른 항의 차원에서 벌이는 것입니다. 타이완은 이 판결로 이투아바 주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어민들의 조업활동이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어민 15명은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항의하는 뜻에서 오늘 5대의 어선에 나눠 타고 타이완 남부 스프레틀리 군도내 이투아바, 타이완명 타이핑 부근으로 열흘간의 항해에 나섰습니다. 미국 주도연합군의 시리아 내 공습으로 민간인 100여 명이 숨졌다고 국제인권단체들이 주장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한 시리아 만비지와 그 주변에 대한 공습 과정에서 지난달 이후 100여 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카와 터키 사이 전략적 보급로인 만비지 지역에서는 지난달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군과 아랍민병대가 진격한 뒤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와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그리고 시리아 혁명국가연합과 반군 측은 만비지와 알투쿠하르에 대한 공습으로 100명 가까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오늘 폭력과 인종주의를 조장하는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인종주의를 조장하거나 국가에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결에서 이 법안은 찬성 62대 반대 47로 가결됐으며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경우 의원 120명 가운데 90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가들과 법안 반대론자들은 이 법이 아랍계 국회의원들을 의회에서 몰아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던 벨라루스 출신 언론인이 오늘 수도 키예프에서 차량 폭파 사건으로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유명 온라인 뉴스 웹사이트 우크라인스카 프라브다 측은 올해 44살인 파벨 셰레메트 기자가 출근 차량에 올랐다가 폭발로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셰레메트 기자의 죽음은 폭발물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번 사건을 범죄이자 비극으로 규정했습니다. 벨라루스 태생의 셰레메트 기자는 친서방 언론인이지만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크라인스카 프라브다의 설립자도 지난 2000년 당시 레오니트 쿠츠마 대통령의 부정부패 스캔들을 폭로했다가 살해된 바 있습니다. 리비아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프랑스 군인 3명이 숨졌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군인들의 사망 경위를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올해 초 리비아에서 특수부대가 지상활동을 시작한 이래 서방군의 첫 전사자들로 기록됐습니다. 프랑스는 그동안 리비아에서 비행정찰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프랑스군은 또 영국군, 미군과 함께 올해 초부터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전투를 벌이는 리비아 통합정부를 지원해 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20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오늘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응한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런 도발은 국제사회의 대응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rongly condemn this. And North Korea's other recent missile tests, all of which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4명은 여전히 영양 부족 상태라고 UN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해상에서 1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은 1.5m 아래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오늘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응한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 결정을 계기로 북한이 기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0일 오후 이순진 합참의장 주관으로 6회 공군 작전사령부와 합동부대 지휘관들이 참가한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으로 고립에 직면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데 따라 단호한 대응 의지와 대비태세 점검 차원에서 열렸습니다. 합참은 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다음 달 실시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등을 빌미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확고한 군사적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전학규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어제 북한은 김정은 참관하에 우리의 항구와 비행장을 목표로 선제 타격을 운운하는 도발적 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기존의 미사일 발사 시험 수준이 아닌 명백한 도발 야욕을 스스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합참은 접적 지해역 도발은 물론 후방지역 테러 등 전술적 기습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적 도발에 대비한 응징 태세도 병행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한국군 지휘관 회의에서 이순진 합참의장은 적이 도발할 때 좌고우면하지 말고 도발의 뿌리까지 제거해버린다는 각오로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19일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것과 관련해 유사시 한국으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등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 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이 진행됐다며 미국의 핵전쟁 장비들이 투입되는 한국 측의 항구와 비행장들을 선제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사거리를 제한해 실시했다고 20일 보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미사일의 한국 쪽 탄착 지점이 표시된 전략군 화력 타격 계획이라는 제목의 대형 한반도 지도도 실었습니다. 북한은 또 이번에 최대 사거리 700km인 스커드 C와 1300km의 노동미사일이 500km에서 600km까지만 비행한 데 대해 사거리를 제한해 실시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이번 발사가 목표 지역에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로켓에 장착한 핵탄두 기폭 장치의 동작 특성을 재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훈련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주요 군사시설을 핵탄두 탑재 미사일로 타격하기 위한 것임을 암시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사거리를 자유롭게 조절함으로써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이전 측면과 함께 자신들이 상정한 고도에서 핵탄두를 폭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또는 그를 위한 실험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핵무기의 위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고 실질적인 어떤 진전의 가능성들이 우려되는 점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스커드와 노동미사일까지 고각 발사 훈련을 했다고 밝힌 것은 사드 배치로 빚어지고 있는 한국 내 여론 갈등을 부채질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국방안보 포럼 양옥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대한 공격이 언제든 가능하다. 자신들이 이러한 능력을 갖고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노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타격 위협을 통해서 남쪽 내부에서 이러한 논란이 벌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드 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앞으로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국군의 방어 능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은 천여 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군의 대응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300mm 방사포를 비롯해 신형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무수단 계열 중거리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최근엔 스커드와 노동 계열 미사일까지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동해와 서해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사하고 있습니다. SLBM과 같은 기술력 개선을 위한 시험 발사도 있지만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확정에 대응한 무력 시위 차원의 도발도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이 발간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 작전 배치에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천여 기, 400여 기에 이르는 사거리 300에서 1000km의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과 사거리 1300km의 중거리 노동미사일 300여 기, 그리고 사거리 3500km의 무수단 미사일과 KN-08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은 비무장지대 DMZ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안쪽에 배치돼 있으며 한국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중거리 노동미사일은 통상 일본의 미군기지를 겨냥한 무기로 인식됐지만 정상보다 각도를 높이거나 연료를 적게 주입해 발사하면 한국 내 목표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일 북한이 발사한 세 발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노동미사일 한 발은 의도적으로 고각으로 발사해 사거리를 줄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의 설명입니다.
지난번에 뭐 화성 10호를 그렇게 딱 끼고 또 이때까지 쏜 것들과 거의 동일하게 쐈어요. 한 발 노동은 5,600 정도 날아간 것 같은데 무서운 거는 이제 고각 발사를 했다는 거죠.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이면 선제 공격한다는 개념의 킬체인과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할 방침입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지난 4월 25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킬체인과 KAMD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대비를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연구위원은 킬체인은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징후가 보일 때 육상에 있는 미사일을 사전에 폭파하는 사전 공격 개념이며 KAMD는 북한이 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 차원의 무기 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군사정찰위성과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을 통해 북한 동향을 감시하면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 등으로 정밀 타격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경상북도 성주 지역에 배치가 확정된 사드 역시 북한 미사일 방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한국의 수도권 이남 지역으로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 전역에 배치된 패트리엇과 사드 등 다층 방어체제로 방어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의 설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노동이라든지 노동미사일이랑 그 무수단 미사일 이런 것도 고각으로 쏘면은 다 우리 그 한반도 내에 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로도 이 사드가 다 요격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다 있는 거죠.
이호령 박사는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 발사를 주저하도록 만드는 억지 효과도 상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내년 말까지 성주 지역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고 오는 2018년엔 수도권에 신형 패트리어3를 증강 배치해 방어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위반이라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rongly condemn this and North Korea's other recent missile tests, all of which violate.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의 이런 도발은 국제사회의 대응을 더욱 강화시켜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과거 어느 때보다 고립돼 있는 반면 국제사회는 어느 때보다 대응에 단합돼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도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그늘에서 나와 국제사회에 편입하는 전략적 결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은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 정책에서 이 북한이 미국에 대해 전자기파 EMP 공격을 할 수 있다면서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체제는 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조은정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공화당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18일 나흘 일정으로 개막한 전당대회 첫날 정강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공화당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담은 이 문서에서 북한의 위협도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거의 보유 단계에 있으며 전자기파 공격이 더 이상 이론적인 우려사항이 아닌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공화당은 핵무기가 고고도에서 하나만 폭발해도 미국의 전력망과 핵심 기반 시설이 붕괴되고 수백만 명의 생명이 위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기파는 높은 상공에서 핵무기를 폭발시킬 경우 생기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파입니다. 공화당은 중국과 러시아가 전쟁 계획의 일환으로 시설물 파괴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미국은 전자기파 공격으로부터 수백 개의 전기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의회 상하원에 계류 중인 전자기파 공격 대비 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미국의 전력망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정강 정책은 또 북한을 김씨 일가의 노예 국가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체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북한 변화의 필연성을 인정하고 핵 재앙으로부터의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반도의 긍정적 변화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를 계속 요구할 것이며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에 맞설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인권이 정립되길 바란다며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 조약 동맹을 맺은 나라들도 미국과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의 이번 정강 정책에는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주장해온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철수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한 서방국들이 기존의 약속을 지켜서 군비 투자를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초 공개한 정강 정책 초안에서 북한과 관련해 공화당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초안은 북한을 가학적인 독재자가 통치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선택의 폭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일본 등과 동맹관계를 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25일부터 나흘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정강정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인권단체가 강제 북송된 탈북민의 생사 확인 청원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또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인권 범죄를 저지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증진센터는 20일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를 통해 탈북민 생사 확인 청원 보고서를 유엔기구인 강제구금 실무반 WGEID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실태가 실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공개 처형을 비롯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강제 북송 이후 고문과 구타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 소장은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범죄는 반인도 범죄이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의 고위부나 수용소 그리고 교화소, 집결소, 단련대에서 끔찍한 인권침해를 당했던 사례였습니다.
이 소장은 이에 따라 북한 인권 범죄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유엔이 인권 가해 책임자들의 조직적인 범죄와 인권 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인권 범죄를 저지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은 북한을 계속 압박해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생사 확인과 함께 그들의 송환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이 소장은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인권단체의 정원서 제출에는 두 번의 강제 북송 경험이 있는 탈북자 곽정혜 씨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아들 이세일 씨의 생사 확인을 요청하는 청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곽 씨는 아들이 중국으로 건너와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북한 보위부에 발각돼 간첩과 반혁명 분자라는 낙인이 찍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들이 부모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역적죄가 된다면 이 세상에 역적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묻고 싶다며 오열했습니다. 곽 씨의 아들 이 씨는 지난 2009년 1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돼 현재 함경북도 경성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납북자 가족 모임의 최성용 대표와 강제 북송 경험이 있는 탈북자 등 3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4명은 여전히 영양 부족 상태라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또 인도주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있는 북한 주민이 1,800만여 명에 이른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19일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에서 현재 북한 주민 41.6%가 영양 부족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 1,050만여 명이 식량이나 다양한 영양소 섭취 부족 등으로 인해 영양 부족을 겪고 있고 이것이 특히 산모와 어린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유엔은 또 240만여 명의 북한 임산부와 수유모, 5세 미만 어린이 등이 영양실조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고 170만여 명의 어린이가 폐렴이나 설사 등 질병에 걸릴 위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유엔이 책정한 예산은 1억 2,200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6월 30일 현재 모금액은 올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22%에 불과하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집계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일 현재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해 모금된 금액은 3,790만 달러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은 계속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금은 2004년 3억 달러에서 2015년 4,270만 달러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유엔은 총 1억 1,1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계획했지만 실제 기부받은 금액은 필요액의 38%인 4,27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유엔은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 기본적인 의료 지원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들을 위한 지원이 계속 이뤄지지 않으면 지난 10년간 유엔 기구와 국제 지원 단체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올해 상반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 시찰은 기계공장과 발전소 등 이른바 민생경제 부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군 관련 시찰의 경우에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관련 방문이 늘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 상반기 시찰 횟수는 총 43회. 이 중 김 위원장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공장과 발전소, 상점 등 민생경제와 관련된 기관들이었습니다. VOA가 이 기간 조선중앙통신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23일 금컵 체육인 종합식료공장 방문을 시작으로 총 21차례 민생경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전체 시찰의 절반에 육박하는 횟수입니다. 특히 민생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공장의 경우 기계설비 등을 생산하는 곳에 6회, 김치공장 등 식료품과 관련된 곳 4회, 생필품 2회, 그 외 방직과 복원, 문구를 만드는 공장 등을 각각 1회 방문했습니다. 민생경제 분야 시찰은 대부분 4월에서 6월에 집중됐습니다. 1에서 3월 중 김 위원장의 민생경제 현지 지도는 6회에 불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신년연설에서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집중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년에 비해 민생경제에 더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시찰을 하는 자리에서도 자강력 제일주의나 인민생활 향상 등을 강조하면서 경제 분야 발전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민생 분야 관련 기관 21곳 중 절반에 가까운 9곳이 새롭게 건설됐거나 개건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김 위원장은 현지 지도 중 자동화와 현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 상반기 민생경제와 직접 연관은 없어도 자연박물관과 동물원, 청년운동사적관 등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관련된 곳도 총 4차례 시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함한 군부대와 무기기술 관련 시찰은 총 18회로 민생 분야보다 적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5일 인민군 대연합부대들의 포사격 경기를 참관한 이후 3월까지 총 13차례 군 관련 분야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민생 분야 방문이 늘어났던 4월에는 군 관련 시찰이 2차례로 줄어들었고 제7차 당대회가 열렸던 5월에는 군 관련 기관 방문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은 2014년도에 50회에서 2015년 31회로 민생경제 분야와 달리 횟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또 2014년과 2015년엔 비행 전투 훈련이나 일반 군부대 훈련 현지 지도가 줄을 잃었다면 2016년 들어선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시찰의 비율을 크게 늘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최근인 6월 23일에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0의 시험 발사를 현지 지도했고 4월엔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3월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출력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참관하는 등 총 7차례 관련 행보에 나섰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에서 이른바 선군 정치의 상징이자 또 최고 국가기관으로 군림했던 국방위원회가 44년 만에 폐지됐죠. 대신 국무위원회가 신설되고 군부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가 한층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29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방위원회를 없애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고친 데 대해서와
북한의 이번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회는 4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국방위원회는 지난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과 함께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 산하 5개 위원회 중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는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독립하면서 확대됐습니다. 이어 북한은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 직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은 집권기간 선군 정치를 표방하면서 노동당보다 국방위원회를 중시했습니다. 김 위원장 자신이 국방위원장이란 직함을 쓴 것은 물론 군민일치, 총대사상, 강성대국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국방위원회와 군부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선군 정치에 대한 북한의 선전 내용입니다.
위대한 선군 사상에 기초한 당과 군대 인민의 일심 단결을 혈통같이 다지다.
그 결과 국방위원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군사와 안보는 물론 외교와 경제 그리고 장마당 검열에 이르기까지 국방위원회는 국내외 거의 모든 사안을 다뤘습니다. 또 국방위원회는 대남 정책까지 손을 대 개성공단과 천안함 폭침 사태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2010년 5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박임수 국장의 발표 내용입니다.
해군 기지에서 떠나서 쫙 공해를 돌아서 뒷좌행으로 와서 그 배를 침몰하고 또다시 그 돌아간다는 게 이 리해가 됩니까? 군사 상식으로 리해가 갑니까 그게?
또 2011년 5월에는 국방위 소속 인사가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 청와대 관계자와 비밀 접촉을 갖기도 했습니다. 국방위원회에 밀려 뒷전에 있던 노동당은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정일 위원장 장례식 직후 김정은을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추대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셨습니다.
김정은을 최고 지도자로 옹립하는 데 성공한 노동당은 하나둘씩 군부의 힘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군부의 최고 실세였던 리용호 군 총참모장이 2012년 7월 전격적으로 숙청됐습니다.
리용호 동지를 신병 관계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북한군을 총지휘하는 인민무력부장은 지난 4년간 무려 6번이나 교체됐습니다. 특히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지난해 4월 공개 처형됐으며 리영기를 비롯해 북한군 총참모장 4명 가운데 3명이 숙청됐습니다. 아울러 노동당 조직지도부 출신인 황병서를 군부 서열 1위인 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임명해 군부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군부가 중심이 된 국방위원회가 폐지되고 국무위원회가 신설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치구조가 당우위를 전제로 한 전통적인 체제로 복귀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 전문가인 한국국민대학교 정창현 교수입니다.
성문정치, 성문시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 군부의 어떤 비상계엄, 비상체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비상체제는 북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완전히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과거의 북한 역사에서 보면은 김일성 시대의 대처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이런 가운데 노동당이 북한군에 대해 통제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평양 인근에 있는 자라 공장을 시찰했는데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광상이 인민군 중장 계급장에 달린 군복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올해 59살인 한광상은 원래 노동당에서 당운영 자금을 관리해온 금고직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에 대해 정창현 교수는 노동당이 군부의 재정을 통제한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군부 내에서의 어떤 그 국방비 지출 또 군부 내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이런 부분들이 군부 인사한테 맡겨가지고는 관행적으로 계속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재정관리를 맡았던 최고 간부를 군부의 재정관리를 담당하는 그런 자리로 임명함으로써 군내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또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북한 군부와 노동당은 그동안 수산산업소와 광산을 비롯한 외화벌이 사업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암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군부에 대한 당의 우위를 내세우는 것은 정상국가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먼저 미국 소식부터 볼 텐데요.
예.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네.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지난주 발생한 군사 반란 이후에 연료 세력에 대한 숙청 작업이 한창인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오늘 중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을지 전망해보겠고요. 유엔이 최근 이 이란의 핵 합의 이행 상황에 대한 이 반기문 사무총장 명의의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네.
미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네.
트럼프 공화당 후보. 그동안에 언론에서 사실상 공화당 후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군더더기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지명됐죠.
예. 어제 공화당이 부동산 기업인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The chair announces that Donald J. Trump, having received a majority of these votes,
네, 이번 전당대회 위원장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됐다고 선언하는 순간 들으셨는데요.
네.
예,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전체 대의원 2,472명의 과반수인 1,237명의 지지가 필요한데요.
네.
트럼프 후보는 1,725명의 지지를 얻은 걸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네. 공화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열고 있는데 보통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마지막 날을 등장한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제는 전당대회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는데요.
예.
뉴욕 사무실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짤막한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거라면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데 대해 감사를 표했고요.
예.
11월 본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전당대회 회 마지막 날 내일 21일 지명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전당대회의 하이라이트가 되겠군요.
네.
전당대회 첫날에는 트럼프 후보의 부인이죠. 멜라니아 트럼프가 연설을 했고요. 또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의 연설이 있었는데 어제는 어떤 사람들이 연사로 나섰습니까?
네,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 주로 의회 지도자들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예.
라이언 하원의장이 연설에서 주로 당의 단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후보와 경쟁했었던 벤 카슨 박사하고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등도 무대에 섰는데요.
예.
이 연방검사 출신인 크리스티 주지사는요, 이 모의 재판 형식으로 연설을 해서 또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는데 급급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네.
이 청중으로부터 클린턴 후보는 유죄라는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후보의 가족들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트럼프의 자녀들도 연사로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 둘째 딸인 티파니 트럼프 또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가 연설을 했는데요.
예.
이 티파니 트럼프 씨는 앞서서 월요일에 트럼프 후보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씨가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후보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매우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을 뿐 아니라 무척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이 아버지 트럼프 후보로 소개를 했고요.
네.
이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네.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면서
예.
자신의 아버지 트럼프 후보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했습니다.
말은 하는 사람이다 네. 라고 아주 가족이니까요. 호하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화당 전당대회 이제 사흘째입니다. 매일 주제가 바뀐다고 하는데 오늘은 주제가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주제는 이 Make America First Again. 미국이 다시 첫째가 되게 합시다. 이거인데요.
네.
그러니까 기회와 번영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다가 중도 사퇴한 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하고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또 트럼프 후보의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 씨 등이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터키 소식입니다. 자, 터키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 이후에 이제 뒤처리로 분주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점에 자리한 국제 교통 요충지 터키에서 지난주 금요일 15일 자정 직전에 군사 반란, 쿠데타가 발생했는데
네.
6시간여 만에 진압됐죠.
네.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서 반란군의 통행을 막는 등 적극적인 저항에 나선 한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터키 정부에 대한 지지 입장을 신속하게 밝힌 데 힘입어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빠른 시간 안에 국가 권력기관들에 대한 장악력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이후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쿠데타 배후와 동조 세력들에 대한 숙청에 돌입했는데요.
네.
이미 반란군 관련자 6천여 명을 체포해서 구금 중이고요. 공무원 9천 명을 해고하고 대학 교수와 교사 등 교육계 인사 15,000명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예.
또 터키에서 이 불법인 사형 제도를 되살려서 관련자들을 처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정부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군사 세력들에 의한 쿠데타는 6시간 만에 진압이 됐습니다만
네.
이후에 오히려 뭐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가운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오늘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군요.
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쿠데타 발생 이후 처음으로 오늘 수도 앙카라의 대통령 궁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네.
어제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열린 군중 집회에서 이 중대 발표를 예고를 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날 정부가 매우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고 20일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고요.
예.
또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이날 집회 모인 지지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중대 발표가 과연 어떤 내용일지 각계 다양한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군사 반란 후속 조치가 중심이 될 걸로 보는데요.
예.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터키 정부가 현재 이 미국의 망명 중인 이슬람 학자죠. 페툴라흐 귤렌이 이번 쿠데타를 배후 조종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에 이 추방 요청서를 어제 제출을 했고요.
예. 예,
터키 국내에서 이 괴뢰를 추종하는 세력에 대한 응징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쿠데타 연루자들에 대한 이 종합적인 처벌 방법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또 대통령 직권으로 사형제 부활을 전격 선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일각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정부 조직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온다고요?
네. 터키 대통령이 예고한 중대 발표에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포함할 수도 있는데요.
예.
특히 군 조직을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꿔서 군내 반정부 세력의 재결집을 막고 이 반정부 인사들이 요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의심을 하고 있는 이 법원, 사법부 조직을 또 개조하는 일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 자, 오늘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그 가운데 또 아예 헌법을 바꾸는 일도 중대 발표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이 터키란 나라가요 종교와 신앙을 국가 통치 체계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신정 국가가 아니라
네.
정교 분리 원칙에 민주주의 헌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또 터키 인구의 95%가 이슬람 신자들인데요. 이번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반정부 세력이 에르도안 정부가 종교 분리 세속주의 원칙을 버리고
네.
신정 국가로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비판을 해왔습니다. 일부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이 불발된 쿠데타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슬람 세력이 결집된 상황을 활용해서
네.
터키 정부가 전격적으로 이슬람주의 헌법을 채택하는 개헌 작업에 나설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이슬람 터키 인구의 95%가 이슬람 신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이제 정치와 종교는 분리하는 그런 세속주의 원칙을 지금 터키가 공식적으로 취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바꿔서 이슬람 국가로 완전히 그 공식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의 터키 전문가인 소네르 차압타이 선임연구원이요. 최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면 이 높아진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 때까지 계속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 이런 점에서 터키 정부가 신속한 개헌 작업에 돌입하게 되는 그 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예.
이슬람 혁명이 이 장기적인 권력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종교 세력을 부추겨서 나라를 장악하고 이슬람 지도자 자리에 오를 수도 있다고 전망을 했었죠.
그렇군요. 이런 전망이 나오는 데는 그동안에 에르도안 정부가 세속주의 원칙을 버리고 이슬람주의를 실천해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왔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 헌법은 정교 분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에르도안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모든 공립학교에 이슬람 순위파 교리를 가르치도록 하는 등 이슬람주의를 강화해왔습니다.
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 쿠데타 발생 과정에서도 새벽 1시쯤에 전국의 한 8만 개 이슬람 사원에서 그 기도해달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고요.
네.
지금도 이슬람 신도들한테 정부를 지지하는 거리 시위를 계속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요. 현재 터키 정국이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국가 통치 체계를 완전히 바꿨던 그
예.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 직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전망대로 중대 발표를 한다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기의 그 뭐랄까요 그 정치 권력을 더욱더 공고화하겠다 이런 의지일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무튼 뭐 오늘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내일 정도는 중대 발표가 뭔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쿠데타 수습 과정에 지원을 약속했다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쿠데타 불발 사태에 대한 터키 정부 당국의 수사에 적절한 협조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걸로
예.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또 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터키의 민간 정부를 폭력으로 무너뜨리려고 했던 쿠데타 시도를 다시 한번 강하게 비난하고요.
예.
터키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최근 서방 일각에서 이 터키의 대대적인 쿠데타 연루 세력 그 숙청 작업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예.
민주주의 제도와 법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수사와 사법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를
예.
했습니다.
터키 정부 입장에서는 그 제미 이슬람 학자를 쿠데타 배후로 지목하고 미국의 추방 요청서를 접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어제요. 터키 당국으로부터 이런 추방 요청 관련 서류 4건을 접수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이요. 관련 국제 조약에 따라서 처리 향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 귤렌이 쿠데타에 가담하거나 배후 조종했다는 증거를 이 터키 측이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전날 터키 정부가 보낸 서류가 무엇이든 주장이 아니라 증거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또 온건 이슬람주의자인 귤렌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하고 한때 정치적인 동지였는데요.
예.
갈등을 겪은 뒤에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현재 펜실베니아주에서 지내면서 영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네.
터키 여권은 이미 이제 빼앗긴 상태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란 소식입니다. 이란이 서방사회와 핵협상 합의를 이룬 지 이제 1년이 됐는데 유엔 사무총장 명의의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러시아 등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표들하고 비상임 이사국 관계자들에게 이 보고서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요.
예.
유엔 주재 미국 대사하고 러시아 대사로부터 동시에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판을 받은 이유가 뭔가요?
비판 이유는 각각 다릅니다.
예.
사만다 파워 미국 대사는요. 이 보고서는 이란이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불평할 빌미를 줄 수 있다면서 미국은 보고서의 해당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대사가 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겁니까?
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요. 이란이 지난해 7월 서방하고 맺은 이 핵개발 폐기 협정을 대체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다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예.
이 핵폭이 대가로 주어진 서방의 제재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 이란이 경제 제재 해제의 효과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한다라는 내용에 포함된 그 부분을 이제 미국이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핵협상을 이룬 지 1년이 됐지만 서방이 제재를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이란이 지난 1월부터 경제 제재 혜택을 보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재 조치가 풀렸지만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란 입증을 반영을 한 겁니다.
예.
이란이 미국 여행 금지 또 이란 중앙은행 자산 동결이 유지되는데 여전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또 금융 제재의 경우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유럽의 주요 은행들이 여전히 이란과의 거래를 좀 꺼리는 탓에 자금 흐름이 제한적인 상황도 이란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이란 정부의 불만이 최근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됐는데요.
예.
합의 이전 수준으로 핵무기 개발 계획을 빠르게 되돌릴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예, 이 발언은 어제 저희들이 자세히 좀 전해드렸죠.
네.
자,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이번 유엔 보고서에 반발을 한 겁니까?
네, 이번 보고서가 또한 이 지난 3월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핵합의의 건설적인 정신에 맞지 않고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달렸다 이런 견해를 담았는데요.
예.
바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요. 탄도미사일 관련 내용은 합의 이행 보고서 주제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결의안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예.
러시아는 당시 입장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양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은 내일 흐리고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해상에서 1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은 1.5m 아래입니다. 평안남도 내일 대체로 흐리고 구름이 많습니다. 평양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25도, 낮 최고 기온 28도, 남포 낮 기온 27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오전에 하늘의 구름이 오후에는 비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신유주, 수풍, 중강, 강계 대부분 지역 오후에 비 소식이 있군요. 비가 오면서 낮 기온도 떨어졌는데요. 신유주, 수풍 낮 기온 24도, 중강 23도입니다. 황해도 지역은 구름 많고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비 예보는 없습니다. 개성 낮 기온 29도, 사리온은 28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고 구름이 많은데요. 해산, 풍산, 원산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경북도 오전 오후 흐리고 삼지연 지역에 오후에 역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삼지연 낮 기온은 18도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모두 흐리고 바다의 물결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1.5m 아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해 북부는 높게는 3m까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7월 2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여기서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민주주의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실패한 쿠데타에 대한 터키 당국의 조사에 미국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서로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언론을 억압하고 여러 권위주의적인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이번 쿠데타의 주도 세력으로 재미 이슬람학자 페둘라흐 귤렌을 지목하며 그의 추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귤렌은 그러나 그 같은 의혹을 일축하고 미국 정부에 자신에 대한 추방 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타이완 어선들이 오늘 타이완이 점유하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 도서로 출항했습니다. 이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최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면서 타이완이 점유하고 있는 이투아바도 섬이 아닌 바위로 규정한 데 따른 항의 차원에서 벌이는 것입니다. 타이완은 이번 판결로 이투아바 주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어민들의 조업 활동이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민 15명은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항의하는 뜻에서 오늘 5대의 어선에 나눠 타고 타이완 남부 스프레틀리 군도내 이투아바, 타이완명 타이핑 부근으로 열흘간의 항해에 나섰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의 시리아 내 공습으로 민간인 100여 명이 숨졌다고 국제인권단체들이 주장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한 시리아 만비지와 그 주변에 대한 공습 과정에서 지난달 이후 100여 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카와 터키 사이 전략적 보급로인 만비지 지역에서는 지난달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군과 아랍 민병대가 진격한 뒤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오늘 폭력과 인종주의를 조장하는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인종주의를 조장하거나 국가에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결에서 이 법안은 찬성 62대 반대 47로 가결됐으며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경우 의원 120명 가운데 90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가들과 법안 반대론자들은 이 법이 아랍계 국회의원들을 의회에서 몰아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던 벨라루스 출신 언론인이 오늘 수도 키예프에서 차량 폭파 사건으로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유명 온라인 뉴스 웹사이트 우크라인스카 프라브다 측은 올해 44살인 파벨 쉐레메트 기자가 출근 차량에 올랐다가 폭발로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쉐레메트 기자의 죽음은 폭발물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번 사건을 범죄이자 비극으로 규정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인스카 프라브다의 설립자도 지난 2000년 당시 레오니트 쿠츠마 대통령의 부정부패 스캔들을 폭로했다가 살해된 바 있습니다. 리비아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프랑스 군인 3명이 숨졌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군인들의 사망 경위를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올해 초 리비아에서 특수부대가 지상 활동을 시작한 이래 서방군의 첫 전사자들로 기록됐습니다. 프랑스는 그동안 리비아에서 비행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프랑스군은 또 영국군과 미군과 함께 올해 초부터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전투를 벌이는 리비아 통합정부를 지원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